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에 대한 7차 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유럽연합의 7번째 제재 패키지가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EU 정상들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후보 자격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의 역사적 결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반유럽 정책과 리투아니아가 최근 러시아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연결된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을 차단한 데 따른 러시아의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에 대한 또 다른 러시아의 협박, 또 다른 에너지 압박의 파도, 식량 위기에 대한 러시아 관리들의 또 다른 거짓말들은 모두 7차 제재의 합의에 필요할 합의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레트노 마르스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위도도 대통령이 오는 26일과 27일 독일에서 열리는 G7개국 정상회의 G7 참석 뒤 크이우와 모스크바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스디 장관은 위도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이번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그의 우려를 보여준다며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와 그에 따른 모든 나라들, 특히 개발도상국들과 저소득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응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G20 정상회의 공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상황으로 절대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의 향후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미러 관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이전에 이미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러시아 외무부와 이전부보다 훨씬 덜 소통하고 있다며 다만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관의 직원 채용과 구금된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설리번 대사가 러시아 측과 지난 2월 중순 이후 어떤 대화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구금된 미국인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협의한 것이 어려운 작업이라며 구금된 이들과 빠른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미친 상업적 영향에 대해 지난해 약 1,000개 미국 회사가 러시아에서 영업했지만 현재는 지난해 수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역외 영토인 칼리니그라드로 연결된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을 차단한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해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어제 칼리니그라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리투아니아의 이번 조치는 서방이 부추겼다며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이어 당연히 그와 같은 적대 행위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받게 될 결과들은 리투아니아 국민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유럽연합의 제재 조치를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발트함대 본부가 소재한 칼리닌그라드는 러시아 본토와 떨어져 있는 역외 영토로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동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주민 수십만 명이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지난달 초와 이달 중순 사이에 광동과 후지엔, 광시성의 평균 강수량이 621mm에 이른다며 1961년 이래 최고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남동부 장시성의 경우 약 9개 지구에서 48만 5천 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은 뒤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한 동맹 강화, 대북 대화 추구 등 주한 미국 대사관의 향후 4년간의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질의 사용과 생산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등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지역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상 요격기 미사일을 생산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최고 19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의 앞으로의 4년간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상호 방위 역량 강화 등으로 미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진지한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통합국가전략 한국에서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전략이 종료되고 2022년 새 전략이 발표된 것입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첫 번째 목표로 상호 방위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미한 동맹을 공고히 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제질서의 핵심 축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목표에 대한 부연 설명에서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은 북한의 판도를 바꾸는 역량 추구가 제기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어깨를 맞대고 서야 할 필요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세부 목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은 물론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제시하며 유엔 제재를 계속 엄격히 이행하는 것은 북한이 다른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 요소로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추구와 탄도미사일 역량, 계속된 확산 활동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세부 목표로는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에 근거해 미국과 한국이 관여와 결정을 조율하고 동맹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의 과거 미한 동맹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정치적 사상적 반대가 있었다며 북한은 자주 이러한 긴장을 악화시키려고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압박으로 이어져 영내 미국 안보 정책의 핵심 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관련 세 번째 세부 목표는 한반도와 영내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할 종합적인 군사 능력 개발을 미한 동맹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적들과 경쟁자들은 동맹으로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새로운 능력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9년 1월에 승인된 2017년에서 2021년 통합국가전략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 FFVD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안보 우려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밖에 FFVD 진전과 상응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세부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전략에서는 삭제됐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두 번째 목표로 미한 간 종합적인 파트너십은 상호 번영과 포괄적인 성장, 팬데믹 이후의 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그 결과 더욱 회복력 있는 공급망, 미국의 수출과 투자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증대, 인적 유대관계 확대로 이어진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전 전략과 비교했을 때 경제 부문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미한 두 나라 간 공동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경제 분야 세부 전략은 한국이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 체제를 개선하고 한국 재벌들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인 공급망에 더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반도체, 고성능 건전지, 핵심 광물, 생물 약재를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세부 전략으로 한국, 미국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은 수용적인 프레임워크와 근로자 중심적인 경제 정책을 도모해 미국 근로자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이 밖의 목표로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국제적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공약을 심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연 설명으로 한국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한국, 중국 간 건설적이며 현실적인 관계를 독려해 지역 안정을 증진하고 특히 대북 정책을 증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목표로는 한국과 사법협력을 증진해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초국가적인 범죄를 퇴치하며 한국이 특히 인권 등 공통의 가치를 옹호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항상 지키는 국제적 리더가 되도록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대인질의 사용과 생산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한국 방어 공약 등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지역으로 놔뒀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대인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We'll align U.S. policy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key requirements of the Ottawa Convention.
백악관은 21일 보도자료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미국의 대인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인질의 사용, 비축, 생산, 이전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에 따라 한반도 외부에서 이런 무기 사용에 관한 정책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은 대인지뢰를 생산, 사용, 비축하지 않으며 한반도 방위 목적 이외에는 오타와 협약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은 미국이 오타와 협약을 준수하고 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인지뢰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 금지와 폐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미국의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궁극적으로 오타와 협약에 가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서 한반도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인지뢰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의 안보는 계속해서 최우선 고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별도의 전화 브리핑에서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특별한 방위 책임과 우리의 방위 협력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한반도를 제외한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스탠리 L.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이 한국이나 비무장지대에 지뢰 지역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며 이곳의 지뢰는 모두 한국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누구에게도 지뢰 사용을 지원, 장려, 유도할 수 없는 오타와 협약의 요구사항으로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의무를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방어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으로 돌아간다고 브라운 수석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행정부도 2014년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 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해왔습니다. 또 오타와 협약에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제 가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위협에 대한 우리 병력의 방어 능력을 담보하겠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인 지뢰 금지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대인 지뢰 사용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결정이 대인 지뢰가 어린이를 포함해 시민에게 무고한 영향을 미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믿음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대인 지뢰를 비롯해 다량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한 상황도 이번 조치를 취한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표에서도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다시 한번 대인 지뢰의 끔찍한 영향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해상요격기 SM-3 미사일을 생산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북한 ICBM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해상요격기 SM-3 미사일을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미국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8억 6,700만 달러 상당의 이번 계약은 미 해군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무기 역량을 갖추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지스 무기 시스템에서 발사된 SM-3 블록2A는 영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전 세대의 SM-3와 이지스 무기 시스템과 비교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 청장은 SM-3 블록2A의 생산과 배치가 전투원을 포함해 미군과 동맹국을 보호하는 데 향상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계약은 이지스 무기 시스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사일 방어청은 지난 2020년 11월 북한의 ICBM을 가정한 발사체를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2A 미사일로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기존 미사일보다 고도가 높은 로프티드 궤적으로 발사되면 낙하 속도가 정상 각도로 쐈을 때보다 크게 빨라지기 때문에 기존 요격미사일을 이용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신 SM-3는 사거리가 최대 2,500km로 기존 미사일보다 2배 이상 확장됐으며 속도는 마하 16에서 18에 이르러 로프티드 방식으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21일 SM-3 블록2A 생산에 대한 이번 계약은 미 해군이 단거리에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는 방어 무기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헤더 캐벌리어 MDA 대변인은 이날 SM-3 블록2A 미사일 생산 능력 향상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E의 서면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캐벌리어 대변인은 올해 북한이 잇따른 ICBM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영내와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한 MDA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제기하는 본토 위협과 관련해선 국방부 장관실 정책을 참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21일 VOE에 미국이 최신 SM-3를 생산해 배치함으로써 미 본토에 대한 방어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adding the SM-3s in addition gives the U.S. an extra level of defense. And so in that regard, it's really an ideal arrangement for the U.S. to be able to deal with an ICBM kind of threat.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에 요격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며 북한이 ICBM 시험을 하고 개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SM-3가 한국이 아닌 일본을 겨냥한 중거리 이상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미국과 일본 군함에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상당한 대북 방어 역량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12일 V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사거리가 더 긴 개량형 SM-3 미사일을 구매하고 탐색 추적 능력이 높은 레이더가 탑재된 이지스 시스템 등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영국이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비핵화를 향한 외교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향해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북한이 현재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군축회의는 순회 의장국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북한도 이런 절차에 의해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의장직을 맡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보장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이 여러 국가와 함께 지난 3일 군축회의에서 성명을 발표했고 이 성명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다른 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과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국으로서 첫 본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공동성명에는 유엔 군축회의 65개 회원국 중 48개국과 유럽연합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주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군축회의와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진전하는 데 매우 전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의장직 수임 동안에도 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군축회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장직 수행기간 군축활동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인 참여가 유엔 안보리의 수많은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며 이런 시험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최근 새로운 유형의 무기 실험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계획에 따른 일상적 활동으로 주변국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미국 측의 비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과 국제 안보, 신뢰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합니다. 의장국은 65개 회원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6개국이 4주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며 북한의 의장직은 오는 24일 마무리됩니다. 다음 의장국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콩고 민주공화국이 맡게 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어제 즉 2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준비 상태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 회의가 6월 21일에 소집됐다면서 김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엔 당 중앙군사위원들이 참가했고 당 중앙이 해당 부서 일꾼들과 당 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 국방성 지휘 성원들, 인민군 대연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방청하는 확대 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당 중앙군사위 회의 개최는 지난해 6월 11일 2차 확대 회의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회의에서 2022년 상반년도 국가 방위 사업 전반을 총화하고 관건적인 당면한 국방건설 임무들을 확정한다며 당의 군사 노선과 주요 국방 정책들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한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 중앙군사위와 도, 시, 군, 당 군사위원회들의 사업체계와 질서, 실태가 분석 총화되고 각급 군사위원회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과업들도 토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성과 총참모부,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지휘관, 참모부, 정치부와 무력기관 내 당 조직들의 군사정치활동 정형을 총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간접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치고 사실상 김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변수 등으로 북한이 당장 행동에 옮길지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전술 핵탄두 실험의 필요성만 본다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해야 하지만 중국 변수와 코로나 변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당장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올가을 20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야기 될 대혼란을 우려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원하는 중국이 북한을 향해 도발자재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명분쌓기용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언급한 핵 선제 사용 가능성 등을 거듭 거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이제 그 거부감이라든가 이 핵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억제를 넘어서 이게 다시 한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반복이 되면 이거는 지금 이제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에서 10일 열렸던 당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강대강과 정면승부 대외 기조를 천명하면서 주변 정세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국방력 강화 목표 점령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수위 높은 국방 정책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한일 공조와 대북 제재 압박이 강화되는 국면이어서 한층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고 있고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당중앙군사위 회의라는 점에서 미국과 한국에 맞선 국방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성격상 핵실험을 결정하고 해당 지침을 내놓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앞선 6차례 핵실험에서 핵심 지도부가 은밀하게 시점을 결정하고 일단 행동으로 옮긴 뒤 관련 성명 등을 후속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초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술핵 개발이나 5대 국방과업을 총화하면서 핵실험과 관련한 포괄적 언급은 있을 수 있지만 핵실험을 예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로 연 걸로 봤을 때는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북한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안을 해서 내부 통제, 군 기강 잡기 이런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북한은 최근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군 총참모장인 리태섭 전 사회안전상을, 군 기강을 담당하는 총정치국장인 정경택 전 국가보위상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는 군부 요직에 공안라인을 포진시킨 전원회의 인사에 이어 군 정치사업 강화와 기강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또 지난 전원회의에서 이 총정치국장을 국가보위상 출신 정경택으로 임명했던 것처럼 군 내부의 어떤 동요나 군심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한 어떤 후속 조치로 보여지거든요.
봄 가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철에 대비한 군의 역할과 동원체계 수립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은 2020년 이후 정치국 회의나 전원회의 등을 통해 재난재해에 대응한 비상설기구를 만들고 대응책을 주문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수해 대비해서 군이 거기에 가장 선봉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거 패턴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군의 역할, 재난재해에 대응하는 뭐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당정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하게 하달하기 위한 체계를 만든다 그럴까요? 그리고 그런 준비, 군의 기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으로 아마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상정된 의정들에 대한 토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해 회의가 수일간 이어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특히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증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급망 부문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한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테수 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2023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영내 경제협력에 쏠렸습니다. 미국은 영내 국가들과 양자 다자 경제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 부분에서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의 아비게일 스펜버거 하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새 회기연도 국무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련 예산이 영내 최우선 과제인 반도체 공급망 보호를 위한 계획과 재원 투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we're looking at the FY23 budget and how that specifically reflects the top priority that
청문회를 주재한 민주당의 아미베라 위원장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사에서 경제강국인 한국은 이제 한반도를 넘어서 영내 국가들과 관여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영내 국가들과 협력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동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We need to build these partnerships with Korea, Japan, New Zealand.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혹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특히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를 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고 이런 투자를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일 공급원의 과하게 의존적인 공급망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이 단일 공급원은 결국 중국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전 세계인들은 단일 공급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초래된 물가 상승 영향과 위험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의 경우 공급망 등 영내 전략적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은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과 상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리아 켄트웰 의원은 지난달 중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방문에 앞서 보낸 서한에서 성장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와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공급망의 탄력성과 영내 번영 그리고 공동의 이익 증진 등 미국 국내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 인도태평양 영내 전역에 걸친 전략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이후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의회의 관심은 더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아시아 순방의 첫 방문국인 한국에 도착해 가장 먼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를 시찰하고 양국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일본 방문 중 출범을 발표한 다자경제협력체 IPEF의 구체화 방안에 대한 의회의 관심도 높습니다. 지난달 말 공식 출범한 미국 주도의 IPEF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7개국 등 총 1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IPEF는 공정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그리고 과세와 반부패 등 4개 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원들은 IPEF 출범은 역내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초당적으로 환영하면서도 IPEF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 접근 분야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IPEF는 현재 구속력이 없는 데다 통상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관세 인하나 관세 철폐 등을 통해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리시 의원과 켄트열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강력한 무역협정은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협력의 근간이라며 미국이 의미 있는 시장 접근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국제무역에 관한 시장 규칙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지원하는 데 덜 협조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주일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최근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국이 해야 할 다음 단계는 IPEF의 데이터 조항을 특정 분야의 개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력과 중국과의 관계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미 의회 내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최근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 등의 경제적 보복을 가해왔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IPEF 이외의 수단을 마련해 중국의 이런 행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돕는 이유는 경제적 이윤과 국경 안정 목적에 한정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주저없이 북한을 무장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1일 미 워싱턴타임스 재단이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중국의 의도가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one stark contrast between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investment.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의 경우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 대북 투자를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결과적으로 북한에 투자한 다른 모두가 경험한 것과 같은 문제를 겪었다면서 채굴 산업에 주력했지만 이를 위해선 도로와 철도, 전기가 필요하고 그런 와중에 북한의 초기 투자금을 인질로 잡히는 일을 중국도 경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y have experienced the same problems that everybody else has experienced. The infrastructure is in shambles.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이처럼 중국이 이념적 동기보다는 이익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여기에 김정은마저 포스트 공산주의와 왕조적 부정축제 정치를 이어가면서 중국이 북한을 발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again, they're more about the profit than the ideological motivation and arguably even the regime.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이 통제력을 유지하는 한 그의 정권이 계속되도록 도울 것이란 겁니다. 이어 중국은 국경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며 중국은 김정은이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그를 괜찮다고 여기겠지만 통제력을 잃고 불안한 조짐을 노출한다면 끼어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그 벤도우 케이토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중국은 완충국가, 그것도 온순한 완충국가를 원한다며 광물 등을 들여올 수 있는 부유한 완충국가가 그들이 원하는 전부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they want a buffer state, but they want a docile buffer state. So a wealthy buffer state they can trade.
이어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평양의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은 김일성을 전쟁 승리자로 묘사할 뿐 중국에 대해선 매우 적게 언급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 모든 혐의는 중국에 집중됐다며 당시 익명의 나라에 자원을 팔아 넘겼다는 혐의를 씌웠지만 장성택은 중국과 가까웠던 인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hen Kim Jong-un executed his uncle, the charges were all focused on China.
결국 중국은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얻을 때만 김정은을 지지할 것이지만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김정은은 중국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북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both Russia and China, given their attitudes towards the U.S., are much more likely to see value in weaponizing.
미국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것보다 북한의 무기화에 더 큰 가치를 둘 것이란 설명입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문제는 북한의 핵실험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고 이건 중국과 러시아의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의 입장은 미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어떤 것도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분명 러시아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칼러티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시행 중인 강경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정책으로 북한이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일관되게 전해듣는 메시지는 장마당에 대한 단속 때문에 1990년대 대기근 때보다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1990년대와 달리 사람들이 죽지 않는 건 그들이 생존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nstant and consistent message I get from them based on sources they have inside.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산에 올라 나무를 캐고 무역과 흥정, 물물 교환을 하는 방법 등을 습득했다며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정권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도우 선임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북한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은 자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전 세계 두 개 나라 중 한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원시적이고 필요한 약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매우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신호로 풀었습니다.
I think it was very controversial at the time, the way it was done, the fact that it was done, and it seems to me that there's not much that can be done at this point because those individuals are no longer in South Korea.
킹 전 특사는 21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다며 북송 이후로 제기됐던 탈북 선원들의 범죄 여부를 다룰 방법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탈북 선원들을 재판에 넘겨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의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 어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21일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관련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린 이 결정과 다른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하게 대했는지, 더 나아가 남북 간 정치적 대화 재개를 위한 헛된 시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등 관련 기록을 바로잡을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탈북을 시도한 북한 선원 두 명은 처형됐거나 관리소로 보내져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최소한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인권 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그 점을 인지했어야 했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선원 두 명의 삶을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한 일종의 교환의 기회로 여긴 것 같다며 한국 지도부의 매우 부도덕한 조치는 북한 선원 두 명을 북송함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에 대한 위반을 시사한 것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2019년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실들은 전직 인권변호사 출신의 한국 대통령을 둔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 국내외 여러 인권법을 위반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루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책임 있는 지도력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남북관계 관리에 대한 책임 있고 건전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칼루트 사무총장은 북한 선원을 강제 송환한 사건은 지난 1951년 채택된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채택된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북한 주민들도 한국 국적자로 보는 한국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각각 발사한 인공위성 두 개가 현재 지구 궤도를 여전히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위성 외에도 로켓 몸체 두 기도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두 번째 도전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오늘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정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993년 6월 한국 최초의 로켓 과학을 발사한 지 30년 만에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북한도 일찌감치 우주개발 의지를 밝혀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올해 2월 광명성 4호 발사 6주년을 기념한다며 인공지구위성의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와 발사부 관측에 이르는 모든 것을 100% 국산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위성의 궤도 진입에 4차례 실패하고 2차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당시 쏘아올린 인공위성 2개는 여전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정보를 토대로 국제 위성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N2U의 관측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 발사한 광명성 3호 2호기와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는 현재 궤도 안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는 초속 약 7.6km의 속도로 약 450km 안팎의 고도를 유지하며 지구를 원궤도로 돌고 있습니다. KMS-3-2로 표기된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초속 약 7.6km 속도로 약 450에서 500km 안팎의 고도로 운행 중입니다. 두 위성 모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4분으로 관측됐습니다. 하루에 약 15번 지구를 돈다는 이야기인데 이 웹사이트가 표시하는 운행 궤적에 따르면 미국과 한반도 주변 상공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측된 수치는 각각 발사 직후 관측된 것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의 운동 자체만으로 보면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들 위성이 북한의 위성센터와 정상적으로 교신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북한이 이들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와 자료 등을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편 이 웹사이트는 인공위성 2개 외에도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 등 4개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하 3호 관련 물체 4개 중 3개는 광명성 3호 2기와 동일한 2012년 12월 12일 발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잔해로 표시된 물체 2개는 산화돼 추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개는 로켓 몸체라는 설명과 함께 광명성 3호 2호기와 비슷한 속도와 고도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광명성 4호와 함께 2016년 2월 7일 발사된 로켓 몸체 한 개도 궤도 안에서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심각했던 북한의 가뭄이 해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봄 모내기철 찾아온 가뭄으로 벌써부터 식량난 전망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양대기청의 가뭄지수는 북한의 가뭄 상황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오이가 최근 공개된 미 해양대기청의 이달 6일에서 12일 주간 위성자료를 살펴본 결과 가뭄을 표시하는 노란색 점은 북한 황해도와 함경도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될 뿐 심각한 가뭄을 보여주는 검붉은색은 사라졌습니다. 해양대기청의 가뭄지수는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하는데 색깔이 진할수록 가뭄이 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BOE는 올해 4월 이후 가뭄지수 자료를 분석해 중부지역인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일대에서 시작된 검붉은색이 5월 이후 함경도를 비롯한 북한 전역으로 번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 초부터 북한 전역에 비가 내리면서 전 지역에 걸쳐 가뭄이 해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달 들어 1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인 날이 많았습니다. 22일에도 평안북도와 함경북부 지역에 10에서 30mm의 비가 예보돼 있으며 23일엔 전 지역에 20에서 80mm에 달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뭄이 모내기는 물론 밀과 보리 수확에 중요한 4월에서 5월에 찾아온 사실에 주목하며 올해도 식량난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최근 BOA에 6월 초순경에는 모내기가 끝나야 할 상황이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으면서 모내기가 상당히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뭄으로 인해 이달 말 수확하는 감자나 보리, 밀, 이모작에 충분한 수확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올해 농사는 출발부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다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올해 봄 강수량이 예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북한 농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 가뭄 후유증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가뭄이 끝나면 홍수로 인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관계와 배수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n Korea you have a dry season most of the year and then you have a huge rainy season that begins right about now.
브라운 교수는 한반도는 연중 상당 기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6월 말과 7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태풍까지 찾아오면서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다면서 여름 중반까지 내리는 비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벼농사에 이롭지만 그 전에 찾아오는 가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수지 건설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북한은 여기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평화와 안보 진전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최근 열린 유엔 안보리 디지털 기술 회의에서 새로운 기술은 이미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기술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수단과 메시지 기능은 분쟁 상황에서 정보 접근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알려주며 평화유지군의 정보 소통 그리고 자연재해와 분쟁 상황에 대해 비상연락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기술을 활용해 기근을 파악할 수도 있고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중단시킬 수도 있다며 우리는 이 기술을 활용해 난민을 위한 주택과 직장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술을 활용해 평화유지군과 관리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잠재력을 가진 디지털 기술이 인권 악화와 분쟁을 부추기는 데 자주 활용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정부기관이 또는 민간인이 디지털 기술 정보를 차단하고 또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며 잘못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분쟁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료정보 접근을 막고 또 인권유린과 잔악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지체시키며 금융정보를 어지럽히고 가족들이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여러 파트너들과 손잡고 프리덤 온라인 연합에서 인터넷 자유와 디지털 기술이 인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앞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또 유엔은 평화 시에 11개 항목의 규범을 자발적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전 세계 국가들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효과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위협에 21세기의 수단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 모두가 디지털 기술이 인권을 탄압하거나 분쟁을 악화시키며 증오를 부추기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에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